저희가 이제 한 2주 뒤면 56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 이제 국내로 해외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이번에도 한 7개국 정도 해외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에 나온 구절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만 있으면 참 민족이 다양하지는 않기 때문에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가, 그 느낌이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만약에 대만에서 4시간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이 찬양을 듣는다면 아마 찬양의 가사는 전혀 이해되지 않아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산골에도, 이 원주민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 3.1교회가 첫 발걸음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분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과 여정에 안전하고 복되고 은혜 넘치는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생각나시나요? 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매우 직설적이고 좀 날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감하거나 좀 친절하지 않고요, 사람들 사이에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메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단호하죠. 누가 진짜 제자인가?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치고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이 수요일 저녁에 제자 훈련하러 좀 오셨습니다. 지금 하는 제자 훈련도 좀 힘든데 십자가까지 져야 하니 생각만 해도 좀 버겁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삶이, 얼굴에 웃음기 하나도 없이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야만 하는 삶일까요? 또 제자로 살아가려면 의도적으로 고생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한 후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참 많았거든요. 병든 자, 또 가난한 자, 신비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번 집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는 성공적인 집회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집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말씀에 선을 그으시고 거리를 두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 자리에 군중은 많지만 제자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추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예수를 통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유명한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현대의 사회를 단호하게 설명하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과 내 판단, 내 이익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현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첫 아담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범죄의 뿌리가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갖겠습니다라는 아담의 도발적인 선언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니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군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중심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르죠. 군중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중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군중으로 왔다 가도 제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오신 성도님들께서 예배 마치고 늦은 밤에 제자 훈련을 하실 겁니다. 수요일 이 밤에 수요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 근처가 되죠. 5시간, 6시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저와 제자 훈련 했던 집사님은 제자 훈련 마치고 다시 남은 업무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칭찬보다는 집사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제 훈련 일정으로 보면 이제 한 주, 두 주 정도에 이제 1학기 제자 훈련이 마쳐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좀 도전적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앞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비유를 보면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좀 보면 초청에 오지 못했던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밭을 샀고요, 소를 샀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핑계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좀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잔치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합당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거리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잔치의 자리를 채워라.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초대받은 저 사람들 가운데 내 잔치를 맛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 취직했다고요? 이사했어요, 그날. 그날 이사했는데, 예, 사역을 섬기라고 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사했습니다. 내 잔치를 맛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좀 세잖아요. 못 갈 이유가 있었잖아요.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핑계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비유는 잔치 못 간 이유의 타당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초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필요할 때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수준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아마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에 놔두었을 것입니다. 꽤 높은 순위죠. 우선순위의 2번, 3번이면 꽤 높은 순위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위험한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사람들은 1번을 위해 2, 3번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을 2번, 2순위로도 괜찮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냐 아니냐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신부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신랑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비유를 이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이 앞에 큰 잔치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선순위에서 주인의 초청이 고민 끝에 밀려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서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두 가지 좀 지나친 오해를 좀 피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 비유를 듣고 좀 자책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 지난번에 휴가 가느라 선교를 못 갔는데, 아, 지난번에 친구 결혼식 가느라 섬겨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는데, 좀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회생활을 끊어야 된다라는 이 극단적인 해석으로 해석하면 참 곤란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삶에서 기준을 묻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진 않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요, 세워지면 그 다음 선택은 편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워지는 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주일 성수가 삶의 기준으로 세워지면 주일 예배 오는 것이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지만 매 주일마다 갈까 말까의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세워지면요. 회사를 매일매일 가고 싶진 않지만 매일매일 힘겹게 일어나서 씻고 지하철을 탑니다. 왜요? 기준이 세워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교회 섬김 요청을 받았는데 마침 그날 친동생 결혼식이 있어요. 그때 이 비유가 생각이 나서 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난 내 결혼식보다 주님을 섬겨야 된다. 결혼식 못 간다. 잘 살아라. 이게 멋진 게 아니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축하하는 것도 섬김의 요청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 안에 있는 거죠. 일생에 한 번 있는 축하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기준과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를 풍성하게 하지 결코 파괴하지 않습니다. 큰 잔치 비유의 사람들은 기준이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부르심에 자신의 유익이 부딪히면 어느새라도 언제라도 자신의 유익을 택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 없이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서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또 다른 극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따라서 나는 이제 취직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세상의 일은 다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레디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겠다. 아니죠.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을 버리라고, 일상을 놓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상의 이유를 분명히 세우라고 하신 거죠. 취직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자녀도 양육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취직이라는 말은 같아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성공과 번영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직을 하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결혼이란 말은 같아도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시작으로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하지만 이유와 목적이 다르면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건 세상 일이고 저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식으로의 이분법적으로 양분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 흐름에 이제 26절이 놓여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가족 혐오죠. 또 스스로도 혐오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만약 제자훈련 서약할 때, 여러분 제자훈련 서약할 때 제 첫 질문에 이 말씀처럼 하겠습니까? 예, 아니요로 물으면 무서워서 누가 훈련에 참여하겠습니까? 가족을 버리겠습니까? 예,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이제 문자적 증오가 아니죠. 비교의 언어입니다. 삶의 기준을 묻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위치를 제자리에 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큰 흐름 아래에 있는 거죠. 왜요? 우리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을 새 한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잔치 비유와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너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의 즐거움과 어떤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즐겨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나의 취미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우리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자포자기의 의미의 맥락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숨을 쉬어요. 근데 여러분, 내려놓음은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해지는 삶이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려놓음은 손에서 힘이 빠져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분명하기에 내 힘으로 내려두는 겁니다. 내 팔의 힘으로 내려두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더 귀중한 것을 잡았으니까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우리는 이제 쉽게 보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외국인 야구 선수도 자신의 헬멧 뒤에 십자가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반역자를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고통을 보는 이들에게도 생생히 전달하는 도구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에서 고통, 희생, 수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고 몸과 마음의 고생도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야기를 하죠. 잘하는 거야. 그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야.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만 이해하면 절반 정도만 이해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란 단어를 마치 좀 억지로 끌려가신 비극처럼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롱과 고통과 피 흘림이 있었죠.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맡을 때 이런 의미를 차용하여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농담으로도 결혼은 십자가다라는 농담도 하잖아요. 이 농담에 힘듦이라는 그 의미가 농축되어 있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맡을 때,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나한테 온다면, 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군가 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 힘듦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의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의 고통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을 품고 지고 걸어가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도를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지고 십자가를 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스테제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바스타제인. 이 단어의 뜻의 하나는 분명하게 무거운 것을 지고 가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품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배웠던 배다라는 단어가 바스타제인입니다. 청장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희열을 느끼는 대화가 뭐냐면, 목사님 임신했어요. 목사님 제 태중에 복중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엄마와 아빠도, 그 말을 듣는 저도 감격스럽습니다. 아이를 품다가 바스테아 제인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힘겹게 지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생명을 품고 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재미난 어떤 영화에서 한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비가 엄청 오는데,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엄청 오는데 모든 비를 맞고 맨발로 뛰어갑니다. 신발이 없어요.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슴 한 구석에 뭐를 꼭 품고 가요. 어느 빌딩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그 품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주 값비싼 구두였습니다.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외투를 털어가면서 구두를 아주 고스란히 놓고 다시 신발을 신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비 오면 아끼는 구두 신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품고 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품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초라하고 무거운 짐만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자녀를 가장 귀하게 품고 다니듯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품고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손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담겨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품고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저희 진원들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과 3장에는 일곱 개의 환상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귀 있는 사람아 성령이 하는 메시지를 들어라 라고 마쳐요. 그리고 4장, 5장에 환상이 나오는데 성령을 들은 사람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 사람들의 어떻게 살고 있는지의 모습이 4장, 5장에 나와요. 그 장면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천상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과 핍박과 모진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들이고, 하지만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너무 귀했기에 십자가를 품고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그 삶의 여정의 끝에 영광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하죠. 지금은 고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행복하자. 물론 장차 올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미래의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의 삶이 생각지도 않은 힘듦으로 지금은 품고 가는 것보다 지고 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만 십자가를 뒤로만 매지 마시고, 아,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구나, 이 십자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구나라고 해서 십자가를 좀 앞으로 땡기셔서 가슴으로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제자 훈련의 반환점이 도달했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라 놓칠 수 없는 것을 품고 가는 보화임을 기억하시고, 주님도 지신 십자가 나도 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품는 우리가 되면 되기를 소망합니다.